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민수기 11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또 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고기를 먹을지니라. 너희가 울며 주의 귀에 대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리라.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을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중에서 걷는 남자가 60만 명이온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전체 동안 먹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조카오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물고기를 한 대 모은들 그들에게 조카오리이까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낮춰주시기 원하고 주님, 저희가 주님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옳으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가르칠만 하시며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주님, 저희는 흠이 많으며 저희는 늘 배워야 하는 자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가 오늘 겸손하게 참 저희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중에 23절 말씀에서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그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보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식어 자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청하거나 이제 할 때 예수님께도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좀 대표로 그래서 그 허리에서 나오게 될 그 씨 그들로 이루어지는 그 민족 그 민족을 대표로 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 전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수많은 씨, 바다의 모래 같고 또 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그러한 씨, 그러니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한 그 가나안 지역, 그 지역 그 땅을 주시겠다. 그 땅과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한 약속을 받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당대에는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당대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에 대해서도 미리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이삭, 또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열두 아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열두 아들 중에서 11번째인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이 환상을 보는 그러한 아들이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다른 사람들, 그 형님들과 또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이제 그 꿈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 그 요셉의 그 꿈을 특별히 형들이 조금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들판에서 그 형들이 이제 목축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음식을 싸가지고 갔다가, 이제 그 형들이 그 모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처음엔 죽이려다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 이제 구덩이에서 구덩이에 가둬놨다가 꺼내가지고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이 동생이 이제 나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여차여차여차 해서 마침내 어떻게 됐냐면은, 이 요셉이 이집트에 실제적인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사실 그 명색만 그냥 1인자이고, 실제로 모든 그 통치하는 그 권한, 이것이 다 이제 요셉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전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사러 온그 형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차여차여차 해서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오게 됐는데,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죠.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이제 강성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소수민족이라 하더라도 그 실제적인 그 통치자가 자기 가족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참 점점 강성하게 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랬을 때그 파라오가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성해져서 우리보다 심지어 더 강성해졌다.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 이 민족이 그 전쟁 침략한 쪽에 붙게 되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서부터 정책을 이제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노예화 시키고, 그리고 온갖 노동일을 고역을 하게 하면서 딴 생각은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아예 씨를 이 싹을 자르기 위해서 아예 남자아이들, 태어나는 그때로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아예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사실 광야를 통과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한 2주면 가는 거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만 했으면 예정대로라면 한 2주 만에 그냥 뭐 길게 잡아서 한한달 만에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에 있을 때에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이 노예로서 이렇게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그 노예로 있을 때가 차라리 지금의 이 광야보다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나와 보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오락거리가 없고 그렇죠? 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생만 죽도록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 자유를 얻었다는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미 다 노예로서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그들이 그 주인이 던져주는 그러한 찌꺼기 그런 것만으로도 어쨌든 감사하면서 목숨만이라도 연명하면 그것이 낫다는 그러한 생각이 깊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데 이 불평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참 대단히 끈질기면서 참 끊이지가 않습니다. 불평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이 끊이지가 않아요. 처음에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여차여차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그런 백성들을 어쨌든 끌고 나왔는데 출애굽 직후에 이제 그 유월절 사건을 그 밤을 계기로 해서 직후에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막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 앞쪽쯤에 도착했는데 뒤에서는 변심한 이집트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의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원래는 자발적으로 나가라 그랬었지요. 제발 좀 나가달라.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제발 좀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었는데, 파라오와 또그 신하들이 마음이 바뀌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인 그런 불평이 이제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11절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 가만 놔두라 그랬는데 우리를 다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꼼짝없이 몰살당하게 하냐. 이제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긴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다그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걸다 경험했어요. 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그 물이 갈라지면서 물이 벽처럼 양쪽에 서고 바닥이 마르고 그런 마른 바닥을 강바닥 마른 강바닥을 건너서 지금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의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때 이제 또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싸온 물,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물 같은 게 다 떨어졌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이 출애굽기 15장에 23절 보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쓴 물을 또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서 불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만 그러나 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또 한번 마실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불평했습니다. 이러던 이 백성이 이제 모세가 이제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실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나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열흘, 20날이 지나는데도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며칠 만에 내려오게 되죠? 40일, 예, 40일 만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열흘, 뭐 이렇게 걸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아론에게 우리가 신 하나를 만들고 아론 네가 대장 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도자가 오랫동안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민수기 11장에 그 전반부에 보면은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성이 또 한번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불이 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진영의 맨 끝에 있던 자들을 소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는 불평의 내용은 좀 불분명한데 어쨌든 또 불평하는 것이지요. 자, 이들이 이제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가데스바네아는 이집트에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집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지금 진행하는 곳은 시나이 반도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의 시나이 반도를 쭉 타고 내려와서 시내산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요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지역이 지금 가데스바네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들이 정탐꾼을 좀 보내서 미리 그 땅을 탐지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는 10명의 정탐꾼이 대단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담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 스스로 볼 때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고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고 뭐 어쩌고 해가면서 그 땅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4장 2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한술 더 뜨죠. 이집트 땅에서 죽었 것으로 좋았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생기니까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중간에 죽었던 게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어찌하여 주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게 되면 다 지금 칼에 망하게 됐다는 거지요.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서로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적들이 너무 강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러한 불평 사건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이제 방황하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이제 리더십,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불평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의 집안이 지금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처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민수기 16장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다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예 미안합니다. 제가 그 중간 것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그들을 삼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불평하던 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지금 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참으로 서글픈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데이 서글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직후에 이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서 또 이집트 군대가 뒤에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그리고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두고두고 구약성경 내내 모든 여러 곳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특별히 시편에서 이제 시편의 기자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그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를 그물 근원에 던지라 물에 던지라 했을 때그 물에 던지니까 달게 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는 주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엘림에서 먹을 음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이 시편이 노래할 때 이제 이때 빵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도 이제 주시게 되는데 시편 105편 40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백성이 구한즉 그분께서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너를 마주보고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때의 이 물은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라 강처럼 흐르는 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 줄때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셨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할 때 그들이 어린 그러한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징계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평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도 정말 참으로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 역사 이래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을 한두 개도 아니고 정말 수없이 많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리더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보아왔는데 내가 쭉 봐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으셨던 거예요.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쭉 보아왔는데 야 이들은 참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나 가만 놔둬. 나 말릴 생각하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그러니까 그들 다 죽이고 모세 너한 사람이면 충분해. 너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중재하죠.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체가 다 진멸하는 것은 간신히 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모세가 내려와서는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래서 가루를 내서 그것을 온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그 범죄에 가담하고 범죄 주모자들이 되었던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하시는데 이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불평하는 백성을 죽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민수기 11장의 그 전반부에 나오는 사건이고 그때 백성이 불평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 중에 10명이 지금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적들이 너무 강한 것에 대해서 불평했을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님 이때도 또 정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때도 또 모세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전체가 다 진멸하는 일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심판을 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의 경로를 일으킨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의 땅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경로를 일으킨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참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참 싫어하시는지를 좀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스무 살이 넘어 계수된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그러니까 지금 스무 살 이하 20살 이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년으로 보질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관에 아직까지 구별이 없는 것으로 부모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스무 살이 넘어 계수된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탈취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되려니와 너희에 관하여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트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이 더 이상 약속 안 지키시겠다는 거죠.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보냄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에 관해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모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아남았더라. 1차적으로 그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40년에 걸쳐서 이제 그 땅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을 40년 동안 차례로 죽이셨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집안의 사람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게 산채로 그 지옥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믿을 때 지옥은 지구의 맨 중심에 있습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항상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지구가 둥근데 이쪽에서도 밑으로 내려가고 반대쪽에서도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은 당연히 중심밖에 될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볼 때 지구가 분명히 지구 중심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지금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사람이 달나라로 뭐 사람을 보내고 우주선을 태양계 끝까지 보내는 시점에서도 땅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사람이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그걸 밝혀내지 못해요. 아직까지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땅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그렇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불평하다 죽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또 몇몇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죽이려 하셨는데 이때도 또 모세가 중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는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이때는 14만 7천 명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참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이 역사라는 것은 불평의 역사였습니다. 불평의 역사.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보다는 지금 이제 모세와 이제 관련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원래 그 불평과 불신앙으로 점철된 사람들이라 치더라도 사실 모세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까? 모세는 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참 지금 이제 이 만나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내려주시는 만나 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했죠. 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4절부터 보시면 지금 11장의 4절부터 보시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자 그러니까 탐욕에 빠진 어떤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사실 불평이 시작되는 것은 첫 번째 그 근원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불평이 이제 전체에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참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어느 날 한순간 요이 땅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시발점이 되어서 온 교회에 그것이 전염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룩한 덩어리가 온 빵덩어리를 뜨게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어떤 무리가 탐욕에 빠지면서 이스라엘 사람 자손 전체가 울며 불며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자,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늘의 곡식, 천사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천사의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음식, 자기들이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하고 노력도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은혜로 주시는 그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곡식을 먹으면서도 이들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없는 것을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11절에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네 가슴에 품고 주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지금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얘들이 다 제 자식입니까? 그렇죠? 제가 다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참 200만이 넘잖아요. 지금 근 300만 이상이 될 텐데 아니 이 모든 이 사람들을 지금 참 이 젖먹이와 같은 이들을 참 저에게 다 짐을 지우시고 이들을 이끌고 가라 하시니 참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 일이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70명을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선택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너희 콧구멍에 그 고기가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가 먹을 거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1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중에서 걷는 남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이때 걷는 남자라는 표현은 이게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지금 60만 명이에요. 그러니 그 딸린 가족을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만 지금 장정만 60만 명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전체 동안 먹게 하리라 하시니 참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그들에게 조카오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물고기를 한 대 모은 들 그들에게 조카오리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아마 그 바다 전체를 헤엄쳐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 안에 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못 본 것 같아요. 예, 바다의 물고기들은 정말 너무 많죠. 예, 엄청나게 많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지요. 참 모세 같은 이러한 위대한 그 영적인 그 신앙의 거인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일반 사람 같으면 또 모세를 도와서 일하고 있는 어떤 다른 뭐 부지도자 격이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참 특이했던 사람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용모도 참 준수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그 모세의 부모가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한 채 그를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나일 강물에 띄워 버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 갈대 상자를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게 하셔서 이 파라오의 왕궁에서 지금 40년간을 지금 양육을 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였어요? 모세가 뭘 한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참 정말 놀랍게 그 모세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그 엄청난 그 재앙,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홍해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일으키셨어요. 그렇죠?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의 그 낮과 밤을 인도하고, 그렇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그들이 전쟁에 이기는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백성들이야 뭐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그렇다 치고, 최소한 모세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면서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 참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참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한 달 동안이나 지금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참 제가 생각할 땐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가축대를 싹 잡은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싹 잡아서 이들에게 대령한다 한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이. 그런데 이러한 이 모세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게 된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1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장면 중에서, 내가 이들을 다 낳은 것도 아닌데 나에게 왜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하면서,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 발견하셨습니까? 모세의 실수를.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누가 얻는다고요? 내가.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했습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 먹였습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끌어냈습니까? 홍해바다를 모세의 힘으로 갈랐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모세가 데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모세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생각하니까 모세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대답하시죠.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은 주님의 손이 길어서, 그래서 이 넘어지려는 자를 팔을 뻗어서 딱 건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손이 숏팔이 되어서, 숏다리가 아니라, 그래서 갑자기 팔을 쫙 뻗었는데, 못 잡았네, 그러고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얼마든지 너희가 넘어지려 할 때 팔을 뻗어서 그 넘어지는 순간에 너희를 딱 붙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 팔이 갑자기 싹둑 잘려나가서 짧아져서, 그래서 팔을 뻗쳤는데도 너희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기적들, 이런 걸 지금 너희가 다 까먹었냐? 그거 기억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내가 지금은 힘이 빠져서 그렇게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아까 이 매번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의 모습도 저희 모습과 다를 것이 없지만, 저희 중에서 조금 그래도 믿음 생활 오래 했다, 참 그래도 리더로 섬겼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이 모세의 모습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이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던 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그거 다 알면서도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닥치면,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모세처럼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에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정말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정말 주시는 이 만나도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고기도 이 시점에서 한 번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했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어떤 큰 문제가 닥쳐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앞에 지금 우리 장래의 문제나 공부하는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좀 큰 문제가 하나 걸려서 참 그것 때문에 낙망이 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바라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이 많은 백성에게 그 엄청난 음식을 공급할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질문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를 그렇게 그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내어서 새로운 그 참 빛 안으로 이끌어내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에서 그렇게 큰 권능으로 너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상속할 그 공동상속자로 삼아주신 그분께서, 그렇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를 구원해놓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느냐?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생명만 얻게 해놓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데는 실패하신 그런 분이시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정말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사 이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라 한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다 이제 무효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박형제님은 지금 당장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겪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박형제님은 살만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사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저와 비교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련, 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실 그 큰 보상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당면하는 문제를 통해서 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그 문제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큰 사랑에 빠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문제를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큰 거 맞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참 죽겠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입니다. 왜 나머지 것을 아끼겠습니까? 왜 나머지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마다않고 주신 분이 왜 나머지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주님의 손은 여전히 기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져가는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다.